지난 9시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메가더 목사님의 예배라고 하는 이런 책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고, 우리 교회 아마 모든 가정에서 거의 한 권씩 다 구매해가고 읽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듣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다 같이 깨닫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 이게 참 좋은 그 마음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 섬김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목석에게 기도하면 목석이 무슨 반응을 보이겠어요? 네, 우리의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그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어요. 이거를 느끼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 이런 걸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영이시다. 우린 육체인데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 다 사이비에 지나지 않고 유일하게 한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자로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다. 근데 그 한 하나님이 본인 안에서 스스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이 그걸 실행을 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세 인격체의 그런 그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데 계신 분이에요. 아침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하고는 천사니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창조물 하고는 이거는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분이다. 이걸 표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사야서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는 주니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 그 다른 자가 없다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치 않는 분, 또 국가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더 내서 금요일이든 주일 오후든 이제 설교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메가더 목사님의 책 예배, 거기에 7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제목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 악인들과 의인들 속에 거주하신 하나님,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메가더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더 추가할 게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그 주제에 대해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가면 그 주제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이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지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이런 책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도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과 더불어 어디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편재하신 하나님이다, 또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매님들이 목요일에 모여서 11시부터 자매 모임을 하는데, 요 근래에는 자매 모임 교재로 맥아더 목사님의 예배 책을 사용해서 한 장씩 읽고, 그리고 읽은 것 가운데 정말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본인 삶에서 필요한 거, 예배 드릴 때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럼 다 이걸 또 모아가지고 한 자매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상단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기관 부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자매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자매 모임에 들어가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요약이 돼 있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충고를 줍니다. 조언을 줘요. 그 조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역대기상 28장 9절. 역대기상은 다윗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된다. 근데 솔로몬이 사실은 그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그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솔로몬이 지혜의 대왕인데, 그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자원하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런 그 조언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그 조언의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며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그 경고의 말씀도 이제 같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 시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옳고 그른 거를 가르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거의 동일해요. 그저 먹고 사는 거, 좋은 대학 보내는 거, 뭐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썼지, 인간이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글쎄 모르겠어요. 애들을 무서워해서 안 가르치나. 그걸 가르치면은 애들이 뭐 반발을 하나.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글쎄 저는 부모가 돼서 아들, 딸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줘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아이들에게도 꼭 그렇게 하거든요. 옳고 그런 거를 손자든 손녀든 해서 그저 그냥 잘한다고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아이가 고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냥 다 좋게 보이나 봐요.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던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무례하게 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고쳐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하나님을 모를 때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된다. 다윗이 그거를 몸소 체험을 했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래서 아들이 그런 걸 반복하지 않도록 이러한 그 훈계의 말씀을 준 게 아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거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 형벌은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영존하는 파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솔로몬이 아마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마 지혜롭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아들에게 그런 그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참 하나님인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그랬냐, 저는 다윗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일을 그만큼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짓고 얼마나 사악하게 짓느냐, 그 정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한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덜 짓고 하나님을 조금 알면 많이 짓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은 그 충고를 솔로몬에게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잠언 가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와 지식의 기초라고 솔로몬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아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돌이켜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일에서 지혜로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노벨상도 타고 뭐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도 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예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도 끌고 나와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좀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계시의 하나님이다. 계시. 계시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또 어떤 중요한 진리를 신비 가운데 숨겨두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그 진리,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둔 것, 이런 거를 찾아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예를 얻는다. 여기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물론 왕도 그렇고 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의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의 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막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도무지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그냥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창조 세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보시고 동물원에 가서 짐승들도 한번 보시고 수족관에 가서 그 아름다운 이런 물고기들도 보시고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보시고 정말 석양이라든지 제가 요새 영종도에 있는데 정말 석양이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아름답지 않냐 그래서 아유 뭐 한두 번 보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이런 거를 음미를 못하면 이게 되겠느냐. 아 근데 보니까 진짜 맨날 달라요. 맨날 이 석양이라는 게 이게 해가 노을이 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해 뜨는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아름다운 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거기다 이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경전은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런 경전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예레미야 애가를 설명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글이에요. 예레미야가 52장, 예레미야 애가가 5장, 총 57장인데 여러분 2500년 전에 이렇게 57장이나 쭉 이렇게 모든 게 기록이 된 책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 인류 역사에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이야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3000년 전 일에, 3000년 전의 일을 담아놓은 그런 역사책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거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나님을 어떤 틀이나 고정된 장소에 가두어 놓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머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속성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하나님을 축소해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생각에 맞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해 놓는 거예요. 이게 구약 사람들도 그랬고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있는 줄 알고 이게 성전이라고 이거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요한으로 가두어 놓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신구약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냐 처음에는 성막에 거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온 거예요. 자, 그리고는 성전 안에도 특별히 이렇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여기 두 그룹이 있고 그런데 거기 날개들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물론 내가 이 그룹들, 날개들 이 한중간 여기에 있는다고 말씀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딱 거기 두 그룹 사이고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딱 온전하게 전체 그 하나님이 거기 있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하나님은 성막 안에 아니면 성전 안에 그 안에도 언약궤 그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만 딱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 어디 궁전이 있는데 거기 궁전에 어디 계시지 않겠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곳에 계신다, 편재한다, 무소부재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린 육체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일이. 근데 하나님은 활동 범위가 무한하다 그랬잖아요. 활동할 때 그 권능이 무한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곳에 우주공간 전체를 채우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신구약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다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 이런 바알 신을 섬기고 하여튼 이런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 지금도 인도 뭐 할 거 없이 이렇게 신들을 다 만들면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뭔가를 목석을 가지고 이걸 조각을 해갖고 이렇게 신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꼭 한 장소에 둡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우상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어느 한 건물에 제한적으로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특정한 장소로만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려요.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건 일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 설명하면서 우리의 전 삶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전 삶이 예배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예배당으로 한정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와서 살려고 그러고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잘못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순전히 이교도적인 관점이라 그랬어요. 이교도들은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가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기독교 하나님에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성경 가서 보면 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속에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고 자기 신들은 골짜기 평야에 살고 있는 그런 신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숲에 거하니까 숲에다가 무언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신이 우리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사무엘기 상 5장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서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물고기 신, 그 물고기 신의 이름이 다곤인데 그 다곤이란 신의 신전 안에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넣어두면 그럼 다곤 신이 꼼짝 못하게 그 하나님을 묶어두면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우상들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두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곤 신의 그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놓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그 신이 엎어져 갖고 얼굴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가 났겠지, 뭐 밤에 좀 흔들려서 무너졌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 다곤 신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다시 한번 또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이렇게 부러지고 이 두 손 여기가 다 잘라지고 그래서 몸뚱아리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거는 우상단지, 우상덩어리고, 그렇죠? 이 안에 언약궤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 말 것 없이 지금도 불교, 뭐 마리아 뭐 이런 걸 섬기는 이런 모든 사람들 가서 보면 하여튼 그 신이 어떤 장소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신이 예배를 들어줄 것이다,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신전 안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곳곳에 신전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곳곳에. 그래서 신을 섬기는데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이런 그 신전에 거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데 어떻게 돌덩어리 나무 조각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갇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떤 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아이들 공부하는 방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우주공간 저 끝에도 계시고,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자들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렇죠? 신자들 안에 계신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신자들 마음속에만 계시면 그러면 악인들 속에는 하나님 안 계신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뭐냔 말이야. 그 의미가 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거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템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 맞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의미는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거. 다시 말해 이것은 관계적인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세요. 악인들과도 함께 하세요. 악인들이 하는 거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악인들과도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하고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이런 관계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걸 표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다.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성령님의 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느 물리적인 공간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차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계시는데 우리 안에만 딱 이렇게 계시고 저 밖에는 없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영적인 관계를 그런 말로 표현한 거다. 참 메가더 목사님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란 뭐냐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성전이 있고 그 지성소가 있고 거기 언약궤가 있고 그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가 거룩한 거예요. 지성소, 거룩하고 거룩한 게, 극도로 거룩한 게 그게 지성소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 역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자신의 왕좌를 그 안에 두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꼭 그 안에 갇혀있는 그런 분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은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보편적인 그런 그 교회, 이거는 예수님의 몸, 구원받아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런 그 영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몸 안에 그거를 성전이라고 표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이거를 성전을 삼고 구약시대 하나님이 언약궤 그 위에 있던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거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모든 신자의 몸 전체가 장엄하고 영적인 성전, 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 지금 성전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영어에는 홀리 템플이라고 홀리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템플로 돼 있어요, 템플.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예루살렘 성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템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여기 가서 보면 거룩한 전, 홀리 템플, 이거 할 때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전으로 번역하면 원래는 전이에요. 템플 하나인데 이걸 어떨 때 특별히 강조할 때만 홀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그런 그 사람들, 그거를 거룩한 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처. 자, 천년왕국,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서 보시면 저 이스라엘 땅, 저 땅에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왕좌를 거기에 두시고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거기에만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의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거기서 통치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지 가서 보시면 4장, 5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좌가 놓여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거 역시 하나님은 그 왕좌에만 딱 앉아계시는 그런 분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좌 한 장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으로 제약을 두면 안 된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에 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계신다. 자,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심지어 우리가 악인들과 어울리는 그런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회심하지 않는 죄인의 마음 속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하나님은 심지어 지옥에도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몸은 죽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지옥에 계시니까 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로 심지어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신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지하 감옥에 있는 악인들 뿐만 아니라 지옥이 아무리 사악하고 더럽고 불결해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더럽히지 못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지만 모든 것, 인간 사회가 사는 모든 것에 다 불순물이 있고 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손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태양광선과 같다. 자, 태양광선이 빛이잖아요. 들판에 썩어가는 그 송장이 있단 말이야. 이 송장을 비출 수 있지만 그 송장의 그 썩는 거, 이게 햇빛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 이런 의미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본질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그분을 더럽힐 수 없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죄를 보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느면서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심지어 죄를 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와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도가 고백을 합니다. 이거 믿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걸 여기 더러운 데 갖다 놓으면 어떻게 깨끗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예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공간 심지어 지옥에까지도 다 가서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해서 하나님의 그 순수함, 거룩함, 이런 완전함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우주공간 전체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참 메가더같이 훌륭한 목사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결론을 도출하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무려 한 4, 50년 이런 설교를 통해서 지금 20세기, 21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사가 이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첫 번째,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 어디나 계신다. 여기도 계시고 잠잘 때도 계시고 부엌에 설거지 할 때도 계시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 할 때도 계시고, 그렇죠,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시고 미국에 갈 때도 계시고 이 한국에 우리가 있을 때도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감정을 경험하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든 확신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머릿속에 두면서 이 확신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안에 계신다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와 같은 그 첫 번째 반응이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 가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존 번역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번역이 된 데가 많은데, 메가더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는 재림 구절이 아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 우주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분리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의미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내주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신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여기에 대한 신자의 반응은 확신이어야 된다. 정말 요새처럼 일이 뒤죽박죽이 돼갖고 이렇게 되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트럼프가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래갖고 이러한 폭격을 해갖고 저렇게 자꾸 만들어놨는데 저걸 눈으로 보고도 저거 가짜라 그러고 저거 거짓말이라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 폭탄 14발인가 쏟아붓고 하는데 그 한 30조고 들어서 30조. 그래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하면 얼마라 그러는데 30조가 된 거예요. 30조. 예,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란 꼼짝 못하게 핵무기 만들지 못하도록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그러면 괜찮아요. CNN이니 이 주류 거기 미디어들이 다 나타나서 예, 저거 제대로 한 거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국가에 원수가 가서 뭐 이래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일을 만들어 놨으면 정말 잘했다 그러고 감사하자 그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예.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 그걸 확신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저에게도 다시 한번 좀 각인을 시키고 예,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이 확신을 버리지 말고 예, 하나님께 예, 그 확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어디에 예, 어디에나 예,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뭘 이야기하냐? 특별히 하나님이 성도들을 도와주신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니이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 수 있어요. 아론을 보낸 거 보면 모세가 말은 잘 못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12절에 내가 네 입과 함께하며 내가 말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그 얘기는 가만히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두 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목석처럼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대위임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대위임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할 때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 이 이야기는,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강력한 그 죄의 유혹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목사든 누구에게나 사탄의 유혹, 육신의 정욕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한 2년인가 2년 반 전에 폐가 하얗게 돼갖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일주일 동안인가 입원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아, 간호사들이 와서 뭐 농담만 친다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은데 뭐 MRI 뭐 폐는 하얗게 나왔다 그러고 그러니 참 사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쳐도 들어와서 같이 있으라고 그래서 제쳐도 강제로 제쳐도 코로나 걸렸어요. 집에 있겠다고 한 걸 여기 와서 같이 있으라 그래서 한 20평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저기 뭐야 압력 조절해 갖고 그 안에 집어넣은 우리 둘이 거기 가서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하는 것을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어디나 계신다는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시험, 이건 악에 대한 그런 시험도 있고 이런 죄로 인해 또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조금 더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메가도 목사님이 시편 90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90편, 이거는 모세의 기도예요.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아마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 모세의 시편이 들어있어요. 그게 90편입니다. 모세가 지은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주께서 우리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서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치 구름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왕좌 바로 앞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점점 더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이게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은 믿지 않는 사람들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앞면만 이야기했고 뒷면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편재성의 교리는 매우 중요한 건데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이 교리가 대단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그런 교리다. 아모스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아모스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 이 불신자들이 땅을 파서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땅속 지옥으로 가도 또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이 끌어낸다는 거야.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땅에 있는 산 중에 그래도 높은 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내서 끄집어낼 것이며 그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물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에게서 도피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39편은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내용,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자, 7절에서 12절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 맨 밑에 내려가면 지옥이고 맨 위로 올라가면 하늘인데 어디 가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해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반드시 어둠이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낮과 밤이 하나님께는 똑같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오히려 빛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뭐 조그만 거 도둑질도 하고 뭐 이러고 이제 삽니다. 사람이 누구나. 근데 이제 대부분의 도둑이 어떨 때 도둑질을 하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도둑질을 하고 가늠하는 사람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 때 가늠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도 대부분 그렇죠. 아무도 알아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기 7장에 나온 아간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저주받은 물건들이니까 그걸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너무나 좋은 외투가 있고 이런 걸 보고는 이거 뭐 장막 속에 숨겨놓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시겠냐. 그렇죠? 사람은 못 보는데 저 위에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침략할 때 패배당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저주받은 물건들 꺼내고 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악을 행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처벌한 이후에 아이성을 이렇게 파멸로 이끄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살피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보시고 사람의 모든 동기를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기를 다 파악을 하시니까 우리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에 계시는,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렵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고 사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도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 드리는 거를 그저 자기 방식대로 대충 뭐 이렇게 드리고 사람 눈에는 뭐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임하는 거, 공예배 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 가운데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